저희 교회 사경회가 한주 있었고, 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사경회를 한주 해서 3주 만에 안식일 시간 우리 성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데 나가, 제가 연합회 있는 동안에는 다른 데 나가 있어야 편안했는데, 지금은 이 교회를 떠나니까 아주 불편하고 어색하고, 여기 서니까 편합니다. 이제 완전히 한 가족이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제일 앞부분에 나온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과 행치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집의 기초를 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가요?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죠. 그 비슷하게 말을 하나 다시 만든다면, 백문이 불여일행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백번 듣는 것이 한번 행함만 못하느니라. 또 한마디 더 만든다면, 백독이 불여일행이라.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것이 한번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이 들어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생활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권고하십니다. 예수 믿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생활 속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신속하게 확장되지 못하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지 못하는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생활 모습은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똑같이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정신,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연합회에서는 여러 해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 우리 재림교인들의 생활 신조 10가지를 결의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베다니 학교에서 시작하면서 한 번씩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지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세주 전 안식일 시간에 다섯 가지를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다섯 가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반드시 실천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신조, 첫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고, 둘째는 회개와 성결.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고 우리의 생활 속에 추한 것들이 스며들지라도 날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 회복,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구제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많이 들어서 어쩌면 타성이 생겨버린 그러한 귀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을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비록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구제를 합니다만 성경은 구제를 하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 없이도 얼마든지 남보기에 선행을 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의 동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이미 유전자 속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아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람이 감히 스스로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무아적이고 철저하게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아주 단호한 비장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본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려면 그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무아적인 철저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만 구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와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 34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애는 훈련 과정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불리한 영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기의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거슬리고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부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참 성실하게 아주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사시는 꽤 아주 모범적인 사모님이신데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정말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수박 사는 일을 생각하라 그래요. 수박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수박을 어떻게 사요? 그냥 아무거나 탁 보고 삽니까? 두들겨 봅니까? 수박을 살 때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두드려 봅니다. 두드리고 사와봐야 또 이상한 것도 사오면서 계속 두드리긴 해봐요. 잘 익었나 덜 익었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왜 수박 사는 생각을 하라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뭐가 후다닥 나와버리면 아직 덜 익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그에게 어떤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어느 정도 익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것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 일 위해서 투쟁하면서 그런 도전이 있으면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를 제가 뭐 이렇게 깊이 연구해서 무슨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껍질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뭐 어려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은 생명의 껍질이다 이것입니다. 사랑을 터뜨리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터뜨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생명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생명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도 마음이 기분이 좋고 치유 효과가 나타나지만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심령에, 내 정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생명력이 훨씬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십일조에 대한 실천을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 듣다가도 그 십자만 나오면 귀가 갑자기 그냥 되게 막고 싶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무슨 의미인가요?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과 관련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물과 관련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종, 그 차종은 트레저라고 하는 차종이에요. 트레저. 트레저가 재물, 보물 그런 것입니다. 트레저라고 하는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의 이름은 기심이고 기심. 성은 이십입니다. 이 기심씨가 트레저라고 하는 자동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에 관한 인생의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심에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재나 원칙 없이 그대로 두면 반드시 취하게 돼서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재물로 인한 시련과 고통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사건들, 사고들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세요. 아주 신문 일면을 보기가 싫어졌어요. 모든 사건이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깨끗이 못한 돈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역량은 지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망쳐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일조와 헌물제도와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내는 것을 싫어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에 말라기 3장에 이런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우리가 자주 읽은 말씀인데 12절까지를 한번 아주 진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기 위해서 십일조를 정직하게 잘 드려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사청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관한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아마 주요 산업은 가축을 치는 일이나 아니면 농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십일조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드리면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황충을 금하겠다. 너희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느 지방교회에 주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한 청년, 뭐 결혼한 청년입니다만, 이 청년의 그 옆에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올 때 그 역까지 그 청년이 저를 바래다 줬어요. 한 40분 거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오면서 이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그 자기 이 신앙 경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십일조 이야기예요. 자기 신앙 생활을 반대하는 부모님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그 사과를 판매하는 계산서는 부모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 중에서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소액을. 근데 그해 7월 말부터 출고되는 아오리라고 하는 사과가 있는데 8월 초가 되면 까치들이 날라와 가지고 잘 익은 사과를 다 골라서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까치들이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아주 좋고 잘 익은 것만 와서 다 찍어서 조금씩 먹어 놓는대요. 동네 사람들이 까치를 쫓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사과의 25%는 다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부모님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이제 사과를 뭐 50개 짝이면 50개 짝 이제 가지고 경매하는 데 가서 이제 출하를 한 다음에 돈을 받으면 그 기본 경비 있지 않습니까? 뭐 박스 값, 무슨 농약 값, 뭐 이런 값을 하나도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만 원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20만 원을 딱 떼가지고 11조를 내기로 결심하라고 이제 돌아왔어요. 따로 떼가지고 나머지만 부모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부모님이 이제부터 모든 이 출하하는 물품에 대한 영수증 관리, 자금 관리는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그냥 오늘 얼마 했냐? 그것만 묻고 모든 고난을 그냥 그날부로 이 아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계속해서 이익금의 10분의 1이 아니라 판매액의 10분의 1을 띄워서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다른 집에는 여전히 까치가 날라드는데 그 청년의 사과밭에는 까치가 오지 않더래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황충을 금하겠다. 일찍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경매장에 가면은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상인들은 이 청년이 가지고 간 사과에 대해서는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돈만 많이 주고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이 청년은 계속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12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다시. 12조를 드리고 있대요. 청지기 보내는 권면 7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주권을 주장하신다. 그의 요구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이 주장을 인정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뜻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당신께 돌리라고 명하신다. 11조가 바로 이 특별한 부분이다. 11조는 교회 적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원래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이 주신 재정관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실제 우리의 영적 삶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근검 전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고 검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다 가난하게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절대로 사치하거나 낭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장정만 5천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다 모으신 분입니다. 아주 전략하시는 분이고 아주 검소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였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주 검소하게 아주 근검한 생활을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옷을 입는 것이나 가구를 들여오는 일이나 집안을 치장하는 모든 일에 검소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건 모아가지고 자기가 다 쓰라고 하는 검소가 아니고 자기에게 인색해서 전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각각 그 성격이 다 달라요. 돈이 많다고 돈을 잘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네 가지 형이 있어요. 네 가지 형. 뭐 이름을 제가 붙여봤는데 뭐 적당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이제 네 가지 형이 있어요. 첫째로는 통장형이에요. 통장형.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인색해서 계속 통장에다가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아주 불안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그냥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나 죽은 다음에 딴 사람들이 쓸 생각을 하니까 그게 편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쓰는 사람들은 참 있어요. 제가 그 대전에 어느 한 교회 한 분은 참 그 전략을 많이 하시는 그 노인 어른이 계신데 아침에 가족들이 화장실 쓸 때 다 쓸 때까지 물을 안 내리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만 다닌대.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 물값이 들어야 얼마나 든다고요. 이건 병입니다. 이건 병이에요. 그건 전략하는 게 아니고 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이기형이 있어요. 이기형. 성이 이씨고 이름이 기형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에요. 자기 거 뭐 살 때는 아주 비싸고 좋은 것만 많이 사는데 남 도와줄 때는 그냥 푼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기형이. 세 번째로 나눔형. 이 사람은 자기한테도 잘 쓰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아주 푹푹 잘 쓰는 사람이에요. 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람형이 있어요. 보람형.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데 그 모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데는 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콩나물 장사, 이 나물 장사 30년, 40년에서 억대를 모아가지고 이 학교나 이 복지사업에 기증하는 할머니들을 종종 봅니다. 본인에게는 인색하지만 돈을 쓸 때는 보람있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서 남겨진 것들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도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재물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상당히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대개 이 돈을 버는 것의 기본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혹은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무적인 기능을 통해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수입을 얻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재테크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자주 나와요. 재테크가 뭔진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자주 들어서 그냥 얼핏 떠오르는 것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것으로 해서 이제 이익을 남기는 것, 뭐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아주 건전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 뭐 저는 증권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뭐 국가에서 인정하고 또 건실한 회사에 가진 돈을 투자하는 것,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적정한 금액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실한 은행에 국가가 인정하는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받는 것은 위험 부담이 없지만 이자가 높을수록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새마을 금고 이자는 조금 더 높지만 위험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채 이자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위험 부담이 더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자 때문에 재정에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돈 거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 간에 돈 거래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큰 시험에 들어서 영혼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는 이중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혹시 어렵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빌릴 일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가급적 우리 같은 성도들 간에는 이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검소한 우리의 생활 속에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에 집착하고 돈에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을 떠나게 돼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합니다. 부 자체,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부와 모든 금전은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금전으로 인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정직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큰 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건강개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건 어쩌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해진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건강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은 정신만 깨끗하면 정신만 온전하고 정신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정신은 몸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정신은 몸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그냥 사방이 쑤시면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정신과 몸은 절대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도 각별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식물을 먹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130년, 140년 전에 이 교회에 주어진 빛이 오늘날 이 세상을 서서히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는 채식해서 이단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당시도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이 재림교회 식사법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문제는 우리가 이 엄청나게 밝은 빛을 세상에게 비추기 시작했는데 우리 자신들은 그 빛 아래서 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하늘 가기에 준비된 사람들은 그 피로 더럽혀진 육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이 죽을 때 순순하게 자살해서 죽는 줄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 안 죽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동안에 몸의 온갖 독소가 피로 섞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 독소로 물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건강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은 동시에 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결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어떤 조건 하에서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이 시작되는 순간에 행복은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늘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관심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관심의 변화예요.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혹은 오늘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질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가슴속에 만난 뒤에 그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활 속에 날마다 마음을 떠나지 말아야 할 중대한 두 가지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품성의 변화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든지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관심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에 우리의 삶을 걸고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세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씨앗을 오늘 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관심과 오늘 나의 삶이 결국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씨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저는 요즘에 한 2시나 3시쯤에 어떻게 잠이 깨면 잠이 오질 않아요. 그전에는 잠이 깨지도 않았고 혹시 깨도 금방 다시 잠이 들었는데 요즘엔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1년 동안 서울중앙교회에 와서 우리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했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한편으로는 참 그 먼 거리에서 때로는 남편이 교인도 아닌데 그 아침 식사까지 차려주고 교회까지 오시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남편 몰래 또 이렇게 조금씩 또 이렇게 떼서 헌금하기가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가족 살림 하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한데,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해가면서 교회 일을 하시려니 얼마나 힘들까.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 먼 거리에 교회 오자니 얼마나 고되실까. 그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 이면에는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신경을 쓰면 저녁 집회에 나오실 만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구한 날 예배를 안 나오실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소홀할까? 그전엔 테이프가 꽤 자주 나가서 모자라더니 이제는 나무 돌아가요. 흥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하고 거룩하다고 외쳤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식일들을 그렇게 경솔하게 보내실까? 금요일 저녁도 안식일 시간인데 어디 가서 뭘 하실까? 아, 그런 생각도 자꾸 들어요. 자다 깨가지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데 이렇게 무관심할까? 그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 이름을 좀 적어내라고 종이를 세 번, 네 번을 돌려도 1년이 가도록 안 써내니 도대체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 그런 생각도 또 자다가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는데도 앉으면 험담 잘하고 불평하고 왜들 그러실까? 교회 증언 2권 70회에 있는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여, 그대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를 위하여 해줄 수 없는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대의 무기력에서 깨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대의 먹고 마시고 일하는 생활 노선을 바꾸라. 열애 동안 그대가 지나온 과정을 계속 추구하는 동안에는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명료하게 분간할 수 없다. 그대의 민감한 감각은 마비되어 있고 그대의 지성은 흐려져 있다. 그대는 그대의 특권이 되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 그대의 영성은 자라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어두워지고 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스스로 깨어서 일어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올해에는 좀 더 뭔가 깨어나는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